다섯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매일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새 핸드폰을 사면은 일주일이 좋고, 새 차를 사면은 한 달, 네. 집을 사면 1년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평생, 네. 정답을 많이 맞추십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무엇인가 허전하는 감정이 있는데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면은 없어지는 것 같아도요. 또 그것도 잠시예요. 또 다시 허전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솔로몬도 이거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탄식하는 게 전도서 1장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폐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이런 허전한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네,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하는 일이 지루하죠. 또 별 가치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딴 생각하죠. 또 잘 다니는 직장을 돌연 그만두기도 하지만은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허전한 이 가슴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그 유다 공동체는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성벽 건설을 끝내죠. 그리고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그 하던 삶을 계속하지만은 그 모두에게 무엇인가 허전한 감정이 찾아오는 것은 성벽 건설이라는 이들의 목표를 이루었지만은 내면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꿈을 이루고 또 성공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목마름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어떤 그 영적인 본질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무엇으로 채울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웁니다. 자, 어느 날 유대 공동체는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 그들의 영적 리더인 그 학사 에스라를 찾는데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이죠. 유대 백성의 삶을 돌보는 정치적인 리더라고 하면은 학사 에스라는 성경학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영적이며 종교적인 리더입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하는 유다 백성을 끌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기 14년부터 이곳에 남아있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외형의 하나님의 집을 완성한 사람이라면은 에스라는 영적인 집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집, 또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 백성에게는 모든 그 영적인 부흥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네. 자,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당시에는 아주 극히 제한된 수량의 율법책. 그것도 책이 아니고 두루마기입니다. 네, 유다 백성은 이제 수문앞 광장, 영어로 워터 게이트입니다. 모이는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고 되어 있는 영어 번역이 All the people gathered as one man. 자, 지금처럼 뭐 인터넷으로 모이자 그런 것도 아닌데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로 모였다. 누가 동원하지도 않았는데 한 곳에 모였다. 우리는 촛불 집회를 경험했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모였느냐? 왜 촛불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인 겁니다. 자, 이런 공감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장으로 불러내셨다는 말씀인데 왜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유대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유대 백성을 백성에게 영을 새롭게 하려는 영적 부흥입니다. 자, 무엇으로 영적 부흥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때때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 개인에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루터의 종교개혁, 또 미국의 The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것들은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아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시킨 목적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느헤미야의 인도로 성벽 건설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에스라를 찾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목마름은 세상 사람에도 있긴 하지만은 이 목마름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특권이 없으면 우리 목마름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권으로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 굶주림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여기 이스라엘이 지금 에스라에게 가져오라는 율법책은 우리 모세 오경입니다.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의 양식을 자주 먹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전함의 원인이 그들 마음속에 영의 양식인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그랬는데 자 이스라엘은 왜 말씀에 굶주렸을까요? 네, 너무 바빠서 그랬습니다. 그동안 밤낮으로 성벽 공사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바빠서 그래서 말씀을 자주 접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크리스천에게 역시 허전함과 지루함이 있는 것은 평소에 말씀을 충분히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성취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옵니다. 이게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물질적인 세상적인 성취와 우리 영적인 만족감은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장 3절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6시간입니다. 그것도 일어선 채로 말씀을 들었다 그럽니다. 자,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주 진지합니다. 왜 진지할까요? 말씀에 굶주렸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내서 찬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몸으로 찬양한다 그랬죠. 이분들은 말씀에 감동이 오면은요, 그 울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순교자들 피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그 아주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영적으로 부흥한 시기가 우리가 편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영혼에 그대로 반응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지만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우리 말씀은 듣는 게 아니죠. 영혼의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 환경이 너무 좋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 사람들이 뭐 최신식 시절에 안락하고 이제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니까 자꾸 성전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짓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그 건물이 아니고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여러분 잘 아시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본문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보십시오.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우리 저 미셸이 사는 요 하일랜드 파괴요. 오스독스 주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오스독스 주 유대인 회당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희한테 기회가 있었는데 리바이가 이제 토라를 읽을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모습이 참 예배에 많은 이들의 자세가 참 진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캐터릭 예배에 참석할 기회가 저는 많았는데요. LA 출장할 때마다 제 친구가 꼭 그 캐터릭 성당에 데려갑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좌석 밑에 그 받침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났다 또 무릎을 꿇었다 하는 그 받침대가 있으니까 꿇었다 하는데 이거 반복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하고 참 비교가 됩니다. 저는 사실 그 일어났다 무릎을 꿇었다 일어났다 무릎을 꿇었다 하면서 상당히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좀 기도할 때는 그래도 다리라도 풀어야 되는데 계속 꼬고 말이죠.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날 교회 사람이 많죠. 근데 영적인 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사람이 많아도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 참 없는 것 같아요. 목사 말씀이 별로 준비도 안 됐고 시원치 않아서 또 목사 말씀이 뭐 너무 세상적이라 별로 먹을 말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까요? 그렇죠. 갈급하지 않아서 그렇죠. 예배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갈급하지 않으니까. 왜 갈급하지 않을까요? 지가 목마른 걸 못 느끼니까. 사실은 목이 마르고 있는데 지가 목마르다는 걸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열매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태도가 아주 진지합니다. 자, 하나님도요. 이렇게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로 뭔가를 주십니다. 네.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 가슴이 뜨겁고,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겁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세가 좋아서. 제가 계속 자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8장 7절에서 8절이에요.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네. 자, 우리가 주의할 게 있죠. 말씀이 준비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의해서 잘못 해석되거나 잘못 가르쳐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아니신 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에 별로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 말씀도 왜곡해서 하나님 박사를 세뇌해 갖고서는 사탄 사탄으로 인도하는 이단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네,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을 혼자 깨닫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이 쌓여진 그 말씀의 그 정신과 뭐 역사적인 배경 같은 거 성경에 흐르고 있는 큰 흐름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제 알기 쉽게 쪼개서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은 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전문적인 지식과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병을 고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겠습니까? 근데 그냥 막 해요. 자, 그리고 에스라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제사장급에 속하는 지금으로 하자면 목사급이죠. 그 뜻을 해석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아들 수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유대인들이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런 과정을 지금 다 거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기도하고요. 또 묵상하는 것도 필요해져요.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서 때때로 수시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네, 말씀을 외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외우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외지 못하신 분은 점심 못 먹죠? 네. 8장 9절에서 10절인데 이건 제가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럽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왜 울까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울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직 없죠. 말씀이요, 머리를 강타해서요. 그 듣는 사람의 영혼을 쪼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생기는 아주 그 티피컬한 현상이 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 불러와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내 남편 불러와라는 소리를 내 죄를 불러와라 그렇게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자기 죄 생각이 나니까 그냥 기도원 그 바닥을 막 뒹굴면서 울면서 그런 사람은 제가 한번 봤어요. 네, 거기서 말씀이 해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세례 받고 나서 곧 이어주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주간이었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냥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죠. 그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일주일을 밤낮으로 이제 우는데 너무 창피하니까요. 여기저기 울 때를 찾아가면서 우는데 울음이 끊지질 않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그 오랜 동안 저 나름대로 아주 소중하게 지키고 있던 그런 것들 있죠. 뭐 가치관, 도덕관, 윤리관 뭐 이런 것들. 네. 순식간에 바뀝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례 주신 목사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건 말씀에 의해서, 특별히 그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붕에 가서 새롭게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롭게 되는 방법이 있지만은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와 만나게 되면요,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이요, 하나님하고 부딪히면은 살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앵하고 울죠. 같은 현상이에요. 새 생명으로 새 아기처럼 태어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평생 울면서 삽니까, 제가? 그 오늘 본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네. 왜?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샘솟는데 그냥 감동이 넘치니까 아니 찬양도 못하겠고요. 네. 그냥 손을 들고 몸으로 찬양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참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심이 말이죠. 시냇물을 찾고 시냇물을 마시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뛰는 것 같은 네. 그런 현상입니다. 자, 성병 복구가 외형적인 부흥이라면은 그렇죠? 성벽을 잘 지어놨으니까. 또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부흥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려면요.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이러면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영혼을 그동안 갉아먹고 있던 우리의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회개한 그 받아들인 결과가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날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지라. 네, 많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역사였습니까? 첫째, 이방 사람들과 절교. 이건 세상하고 절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둘째,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요. 그 조상의 잘못까지 회개합니다. 때로는 자기 공동체의 죄까지 회개합니다. 셋째, 여호와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모든 것들이요 말씀으로 새롭게 나는 새롭게 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붙습니다. 자,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을 갈망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부흥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은 내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사람이 늘어나면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죠. 이거는 외형적인 부흥이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는 것이 정말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에 부흥이 없는데. 바뀌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데. 네. 이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잘못된 습관, 관습들이 있죠. 근데 이 관습들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전통이 돼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요. 비판도 없이 전통에 따라서 평소 하던 대로 계속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지난 것들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새롭게 함이 없으면은 과학도 천문, 학문도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 잘 아시죠? 자, 내 마음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낡은 것들을 먼저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낡은 것들을 먼저 청소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대청소 하시죠?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옛것이나 전통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영적인 대청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대청소가 아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종교계요. Great Awakening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청소 한번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우리 기독교의 대청소하시는 날이 다가왔다고, 가까이 왔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 한번 해야 됩니다. 자,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에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동안 관습적으로 행하던 그 잘못된 행위들 있죠. 성경하고 관계없는 잘못된 행위들을 새롭게 하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루터의 종교개혁은 우리나라 말로 종교개혁, 개혁이니까 혁명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레볼루션이 아니에요. 리포메이션입니다. 리폼, 그러니까 원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오랜 동안 쌓여왔던 그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신학, 관습, 제가 예는 안 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벗어나서요. 원래 성경 말씀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것이 이 종교 개혁, 리포메이션의 이 의미입니다. 전통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본질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종교계의 모토가 솔라 스크립투라, 영어로 스크립처홀리, 오직 성경뿐. 성경 말씀이 없는 거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원래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잘못된 전통과 형식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영혼에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참 신비한 것은 새 말씀이 솟아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왜? 말씀은 생명의 물이니까. 그 선지자 이사야가 외칩니다. 보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노라. 돈없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러고 나옵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가 주는 생명의 물은요, 돈을 줘도 살 수가 없이 아주 귀한 거지만은 이거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물이 많이 이제 오염이 돼서 이제는 수돗물을 못 먹고 우리가 사 먹습니다.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웹사이트로 목사님들 말씀을 아주 쉽게 접합니다. 우리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참 말씀에 홍수가 나서 물은 넘치지만은 흙탕물도 있고 또 세상에 오염된 물도 많아서 마실 물이 별로 없다. 마시마나 생수를 구별하는 건 그 순전히 우리 목이에요. 우리가 구별해서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구별해 주겠습니까? 근데 이런 능력이 어떻게 생길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올까요? 여러분 꾸준하게 말씀을 배우고요. 공부하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판단력이 생기고 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마실 만한 물을 구별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 영도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사야서 5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허전한 나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영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새로움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만 영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